로마서 25번 메시지 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 인한 변화 1.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로마서의 가장 실제적인 부분인 변화의 부분에 왔습니다. 변화는 생명의 실행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성화는 생명의 과정을 위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던 날부터 우리는 이 생명의 과정 안에 참여했습니다. 이 생명의 과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생명의 실행은 생명의 과정과는 다소 다릅니다. 생명의 실행을 위해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는 결코 생명에 합당한 실행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천연적인 것은 생명의 실행에 있어서는 무익한 것입니다. 천연적인 요소는 영적인 거룩한 요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행을 위해 우리에게는 철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 말씀은 생명의 실행이 주로 교회, 곧 몸의 생활과 관계 있음을 계시합니다. 지방교회 생활은 오늘날 땅에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소위 영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6장과 8장에 따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후에와 로마서 11장 후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게시된 표준에 도달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성화와 영화롭게 함과 형상을 닮음에 대한 영적 체험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결은 성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형상을 닮음은 형상을 닮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체험들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8장과 11장 후에 바울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 드림의 목적은 우리가 보다 신령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관해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하게 되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만 하면 다 좋다. 주님은 어느 날 우리를 자연스럽게 함께 건축하실 것이다. 내가 강하게 말하고 싶은 점은 그들에게는 로마서가 단지 8장, 즉 그 책의 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는 교회 문제에 관련된 완전한 5장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들로도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교회 생활에 관한 5장이 있음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합시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롭게 함에 관한 부분은 다 합해서 5장 반이지만 교회 생활 하나에 관한 부분만으로도 5장을 차지합니다. 나는 로마서에 있어서 교회가 바울의 마지막 말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언제든지 그의 맺는 말을 기다립니다. 로마서의 맺는 말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8장에서 멈춘다면 많은 것을 놓칠 것이고 바울의 말 중 마지막 결론을 못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바울의 결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서를 썼습니까? 그는 단지 칭의를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성화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영화롭게 함을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교회 생활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의 완성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 문제에 있어서 너무도 강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5장에 걸쳐 그것을 강조했음을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는 다섯 장에 걸쳐 놀랍게 교회 생활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교회 생활을 교리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매우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15장과 16장에 올 때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교리적으로가 아닌 체험적이고도 실제적으로 기술하고 제시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만일 당신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다섯 장들을 단지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한 권면과 가르침의 장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경의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직 천연적인 관념을 갖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사들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믿는 이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좋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여 년 전 내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로마서를 철저히 연구했을 때 나는 여전히 이런 천연적인 관념에 집착했었습니다. 그런 연구에서 나도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믿는 이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로마서를 반복해서 연구한 후 나는 자신에게 이 사람아, 거룩하고 신성한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는 얼마나 천연적이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로마서의 마지막 다섯 장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를 기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의 행위 중에서 주된 항목, 주된 방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곧 몸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주요 구조입니다. 구원받은 후 믿는 이들의 행위는 첫째로 교회 생활과 관계됩니다. 당신은 교회 생활이 우리 생활의 90%임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함이라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냈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밤낮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시간과 돈과 힘을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금전이나 기력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주의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을 때 이러한 교회 생활에 대한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위에만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교회 생활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성화의 부분에서 계시된 과정을 거친 생명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안의 변화는 생명의 실행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실행은 주로 교회 생활 가운데 행해집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봅시다. 확실히 로마서 12장의 초점은 몸의 생활입니다. 14장부터 15장 전반부까지의 긴 부분은 성도들을 받는 문제를 다룹니다. 성도들을 받는 것도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15장과 16장은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기록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땅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두 부분 사이에 13장이 있습니다. 나는 13장에 대해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그 13장이 12장에서 제시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속하는지 아니면 순종과 사랑과 영적 전쟁의 세 항목으로 구성된 독립된 장인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로마서 13장의 위치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관한 소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는 변화에 관련된 세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은 모두 교회 생활에 속합니다. 첫째는 몸의 생활의 실행이요. 둘째는 성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셋째는 복음의 최종적 완성인 지방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부분의 모든 방면은 몸의 생활과 관련됩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은 무엇입니까? 합당하게 말해서 당신의 일상생활은 당신의 교회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일상생활이 없다면 당신은 참된 교회 생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은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해를 근거로 나는 13장을 12장의 연속이며 교회 생활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관한 소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의 생활을 위한 변화. 변화. 12장 1절과 2절을 보기 전에 나는 변화의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변화란 좋은 낱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바뀐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정역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이 단어를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바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를 변화를 받는다로 번역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를 바뀐다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란 단지 바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어떤 실체가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바뀌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변화라는 단어는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바뀜을 의미합니다. 이런 종류의 변화는 신진대사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단지 밖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형태뿐 아니라 내적인 성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바뀜은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신진대사의 과정에 있어서 비타민이 많은 어떤 유기적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유기적인 생명 안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화학적 반응은 우리 자신의 성분을 어떤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안색이 창백하다고 합시다.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그의 핏기 없는 안색을 고치기 위해 그의 피부에 색을 칠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밖의 변화일 뿐 유기적인 변화나 생명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참으로 혈색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한 유기적 요소가 함유된 음식을 매일 몸 안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인 실체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신진대사의 과정에 의해 어떤 화학적 합성물이 유기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내적 과정은 점차 당신의 얼굴의 혈색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밖의 변화가 아닌 안의 변화요 신진대사의 과정으로 비롯된 변화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신진대사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더해집니다. 유기적이고 영양 많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을 적실 때 영적인 화학적 합성물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본성이나 형태에 있어서 우리의 성분을 바꿉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밖의 고침이나 외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유기적인 요소 안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신진대사의 변화이며 주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신성한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다룰 때 변화에 관한 이와 같은 합당한 이해를 명심한다면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끝에서 생명의 과정은 그 완전함에 도달합니다. 1장에서 우리는 죄인들이었고 누추하고 천하고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장을 거쳐서 8장 끝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화되고 형상을 담습니다. 이 어떠한 차이입니까? 로마서 8장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형상을 닮게 됩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 처음 8장은 우리를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과정을 계시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경륜과 우리의 운명에 관한 계시를 줍니다. 그 부분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으며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들로 만들었으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채우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순서에 관한 경륜을 세우셨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한 후 바울은 생명의 실행에 대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처음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도 거치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을 실행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생명의 실행이 곧 교회 생활입니다.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의 실제성. 로마서 12장의 초점이 몸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몸의 생활은 교회 생활의 실제성입니다. 몸의 생활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란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되고 실제가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는 교회라는 용어는 있지만 생활의 실행이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몸의 생활에 관한 체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는 몸의 생활의 실질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의 생활에 대해 많은 부담을 갖는 이유입니다. 단체적 생활. 몸의 생활은 단체적 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단체적 실체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몸 안에서 그들의 생명과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지체가 그 몸에서 분리되거나 떨어진다면 그 지체는 생명과 기능을 잃습니다. 몸의 어떤 지체도 몸으로부터 독립하거나 개인적인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들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 완전한 실체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단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기능을 위해 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이 없고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몸의 생활의 실행의 중요성을 계시합니다. 그 장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서로서로의 지체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많지만 하나의 실체인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단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단체적 생활을 보았거나 그에 대해 주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극소수임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대부분의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8장에 몰두하고 생명의 그형의 체험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서 8장의 체험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단체적 생활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단체적인 생활인 몸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속과 칭의와 성화가 다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몸의 생활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을 놓칠 것입니다. 구속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합당한 단체적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성화와 형상을 담는 체험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 안에서의 성화와 형상을 담는 체험의 목적이 우리로 단체적 생활을 실행하게 하기 위해 로마서 12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신령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신령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화와 신령함은 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그분의 회복 중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12장으로 움직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의 초점은 개인적인 성화나 신령함이 아니라 단체적인 몸의 생활인 교회 생활입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생명의 그 영 안에서 성화의 체험으로 그 생활을 실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사도의 간구.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가장 합당한 봉사니라 라고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 바울은 간절히 구하면서 말하여 그가 이제부터 우리에게 명령할 것의 중요성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계시합니다. 수세기, 수세대 동안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갈망, 즉 그리스도를 위한 몸을 갖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들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단수의 자비가 아니라 복수의 자비들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9장 15절의 자비가 긍휼보다 더 부요하고 깊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자비를 베푸실 뿐 아니라 여러 자비들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함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앞에 장들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분은 과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비들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자비들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들을 깨닫고 감동된다면 우리는 사도가 우리에게 하라고 간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한 제물로 드림. 많은 몸들, 한 제물. 1절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 몸을 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6장 13절과 19절에서 그는 우리 몸의 지체를 싸우는 병기로 드리고 섬기는 종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격려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은 전쟁과 섬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것은 재물에 관한 것, 즉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관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체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재물입니다. 많은 몸들이 드려지지만 재물은 하나입니다. 왜 많은 몸들이 있지만 오직 한 재물입니까? 그 이유는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고 많은 믿는 이들이 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은 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 재물을 구약의 재물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려진 재물들은 모두 살육당했지만 교회는 살육당한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산 재물입니다. 8장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생명주는 영인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봅니다.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12장에 올 때 그들은 생명의 그 영으로 충만한 한 산 제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제물은 거룩합니다. 이것은 그 제물이 평범한 것들과 분별되고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다른 모든 것들과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별되어 계십니다. 그분의 이 거룩한 성분이 몸의 지체들 안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거룩하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어떤 클럽이나 YMCA나 모든 종류의 사회 조직과는 다릅니다. 몸은 거룩하며 비속한 것은 어떤 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몸의 생활을 실행하려면 이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합당한 제사장의 봉사, 자신을 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봉사입니다. 위에 언급한 드리다, 제물이라는 단어들은 합당한 봉사가 제사장의 봉사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합당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 외에 다른 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교회 생활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 달러를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에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교회 생활에 200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만일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것들을 모두 교회 생활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의 가장 작은 한 조각도 세상적인 것들에는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교회 생활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봉사입니까? 나는 40년 이상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조금도 후회함이 없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교회 생활을 위한 나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봉사입니까? 바울은 교회 생활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을 때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서 몸보다 더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의 몸이 교회 생활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 자신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위하는지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나는 형제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사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하나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집회에 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집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피곤해서 육신은 집회에 갈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영은 당신과 함께 집회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하나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두 다 너무 피곤해서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집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몸들을 드리라고 강구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주님의 목적을 위한다면 당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비록 집회 시간 내내 존다 하더라도 집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집회에 전혀 오지 않는 것보다 집회에 와서 조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은 집회에 참석해서 내내 졸다가 마지막 몇 분 동안은 눈을 뜰지 모릅니다. 아마 마지막 5분 동안이라도 눈을 뜬다면 당신은 감동을 받고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던 산동성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서 주님 섬기기를 배우고 있는 한 젊은 형제와 함께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조 형제였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 인도하는 형제 아내 되는 자매는 주님을 몹시 사랑했으며 하루에 세 번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자매는 일을 많이 해서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자매는 집회에 와서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에서는 조 형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자매는 잠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동안 조영재는 아주 잘 참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끝날 무렵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 자매를 향하여 자매님이 계속 자면 쫓아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매우 걱정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나는 그 형제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매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기쁜 낯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매는 집회에 와서 거의 집회 시간 내내 잤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분 동안에 그 자매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집회에 와야 합니다. 당신은 영은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증명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의해 틀이 짜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교회 생활과 반대되는 교회 생활의 대용품인 현세의 실제적인 세상 생활입니다. 온 세상은 사탄의 조직이요, 사탄에 의해 조성된 조직입니다. 세상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코스모스로서 그것은 조직, 즉 체계적인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인간 생활의 항목들을 조직화했습니다. 이 세상의 조직은 많은 세대들로 구성됩니다. 마치 우주교회가 많은 지방교회들로 구성되듯이 세상은 많은 세대들로 구성됩니다. 지방교회 하나하나는 우주교회의 한 부분이고 한 세대 한 세대는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각 세대에는 그 나름의 현대적인 유행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현대라는 단어는 세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해당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현대화되지 말라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화된다는 것은 유행을 따르고 현 세대를 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실제적인 세상 생활이 되는 한 세대는 세상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을 때 당신은 그 세대들 중 하나에 있게 됩니다. 세상을 접촉할 때 당신은 그 세대들 중 하나를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버리려면 당신은 그 세대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조직의 세대에 있는 변화 중에서 여성의 머리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60년 전에 특히 서방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머리형을 높은 탑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중국 북부에서 서양 여자들이 수입된 헤어네트를 샀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입 상품 주문이 작은 헤어네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바뀐 이유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는 시대가 바뀌었고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음을 알았습니다. 각 세대마다 그 나름의 유행과 스타일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서양 여자들은 그들의 머리를 높은 탑으로 치장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가서 짧은 머리, 소위 단발머리가 인기였습니다.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는 이 시대의 소위 히피형이 유행입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한다면 그것은 그가 현대화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세대들은 교회들을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그 세대를 버려야 합니다. 현 세대는 교회 생활을 반대하므로 우리는 그 세대를 따르거나 그 유행에 맞추면서 참된 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현세에 사로잡힌 사람은 주일 집회에 참석할지는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몸의 생활을 원한다면, 즉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원한다면 이 세대를 따라서는 안 되며 본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한 이유입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현대의 유행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유기적인 요소가 우리 안으로 역사하여 안으로 신진대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생각은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로마서 7장의 생각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홀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생각은 영에 놓여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8장에 있는 생각이 변화되거나 새로워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생각을 영에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워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새로워진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생각은 밖에 가르침으로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해짐으로써 새롭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 영으로부터 우리 생각 안으로 퍼지게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혼이 신진대사로 변화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혼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실행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혼의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여 증명함.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혼이 변화되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몸의 생활, 즉 교회 생활을 갖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당신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결혼이나 취업이나 주거의 문제 등에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나는 새 집을 사려고 합니다.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침실과 화장실은 몇 개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그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해야 할까요? 주여, 당신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추구하면 할수록 더욱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 2절에서 언급된 뜻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집, 당신이 갖는 직업, 당신이 결혼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교회 생활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입는 옷까지도 교회 생활에 달려 있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해야 할 바를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교회 생활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한 것이고 기쁜 것이고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과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모두 몸의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